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저희들이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마태복음 2장의 몇 절의 말씀을 또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고 또 듣고 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지혜와 힘을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 아침에도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모이고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경건하게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읽거나 듣거나 받지 않게 하시고 유익되게 듣고 받게 하시고 다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 참여한 자들에게는 은혜와 유익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1절부터 다시 좀 읽어봅시다.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방 박사들의 방문에 대해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헤롯왕 때에 탄생하셨습니다. 헤롯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데 주전 40년부터 주전 4년까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유대 땅의 세움을 받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의 최고의 수장이고 그리고 각 나라에는 또 지역에 왕들을 세워서 통치를 하였는데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게 하였던 때입니다. 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헤롯 대왕 때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주전 4년 이전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죠? 헤롯의 통치 연대가 세속 역사가들이 아는 통치 연대가 맞는다면 주전 4년 이전이다. 주전 40년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했으면 주전 4년 이전에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 탄생하셨다. 이게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을 보여주는 또 한 구절은 누가복음이라는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때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를 다 가이사 그러죠. 시자라고도 하고 그것을 가이사 그렇게 읽기도 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한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군요. 27년부터 14년이면은 41년 동안 통치한 황제니까 이게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무슨 칙령 왕의 명령을 칙령이라고 하죠. 칙령을 내려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던 때이었다. 누가복음 2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 같지요. 호적을 다 하라. 그래서 호적 정리를 한 때이었다. 또 그때는 누가복음 2장에 설명하기를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다. 누가복음 2장 2절에는 그렇게 시점을 말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때 특별히 호적을 하라고 한 때였고 그리고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레뇨는 두 번 수리아 총독을 하였다고 보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두 번 수리아 총독을 해 두 번째는 주후 6년부터 9년이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주후 6년부터 9년은 우리가 주님의 탄생 시점하고 맞지 않고 첫 번째는 주전 10년부터 7년으로 보이는데 우리 연대가 주전 10년부터 7년간으로 보이는데 이때 호적하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을 주전 6년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호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었다고 보면 주전 6년쯤 보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때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오늘 본문대로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특이한 별을 보고 유대인들의 왕이 탄생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죠? 지금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탄생하셨다고 저 외국에서 먼 곳에서 온 것 같은데 이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런 소식을 말하니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지.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탄생하셨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에서 증거하는 바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을 때에 물었던 바입니다. 이 일은 메시아께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의 성취이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들이 그렇지요. 이사야 9장 6절 7절 간혹 인용했지만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메시아 예언인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왕들이 통치자들이 행하는 일을 정사라고 하죠. 정사 정치한 정치적인 일들이죠. 정사 다스리는 일이죠.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말하기를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왕 평안의 왕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왕이라고 평화의 왕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예레미야서에도 메시아는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런 왕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또 에스겔서에도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도 에스겔 34장 24절에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메시아 예언입니다. 왕으로 왕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또 열두 소선지 중에 첫 번째 책인 호세아 3장 5절에도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메시아 예언입니다. 왕이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다. 그는 왕이시다. 왕이 오실 것이다. 왕을 다윗,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라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 보십니다. 왕이, 오늘 본문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 유대 고울 우리는 고울 그러는데 유대 두령들 혹은 지도자들 우리가 난해주에 있는 대로 원어의 뜻은 그렇다고 보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유대 두령들 혹은 유대 지도자들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각 고울에 지도자들이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한 인물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들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의 왕이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알았습니다. 금방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이란 말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입니다. 몇 명인지는 몰라도 여러 명이 있었다. 한 명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대제사장들. 원래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 대표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론이 제사장인데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아론을 계승해 나갔는데 그러나 주전 2세기 세월이 흘러서 유대 나라가 다 멸망하고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모든 역사가 세계 역사가 바뀌면서 헬라 시대 주전 2세기는 헬라가 통치하는 지금의 그리스가 온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죠.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그래서 그 시대를 헬레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시대죠. 헬라 시대에 이 유대 땅의 저 북쪽에는 안디오코스 4세라고 하는 수리아 왕이 있었습니다. 수리아의 안디오코스 4세. 그는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별명이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이 화신했다. 신이 사람으로 왔다. 거의 신성시하는 그런 인물이지요. 그래서 이 안디오코스 4세 이 왕은 매우 악한 왕인데 안디오코스 4세 때 이후에 제사장직이 속화되고 안디오코스 4세가 유다를 지배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의 제사 제도를 폐해버리기도 하고 거기에 성전에다가 주피터 신상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하는 그때의 유대 나라에서 그것을 반항하는 저항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마카비의 반란이라고 하는 그런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한 때인데 그때 제사장직이 속화되고 왕들이 제사장들을 막 임명을 하고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직이 종신직이 아니고 또 수들도 많아지는 그때 대제사장들이 많아지는 때가 됐습니다. 헤롯 대왕 때부터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헤롯 대왕 지금 말한 이 대왕 때부터 예루살렘 멸망 주 70년 멸망 때까지 28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왕 앞에 모인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이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미가 5장 2절 구약의 선지서에 있는 내용으로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구절이죠.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들어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스리실 메시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한 성경 예언을 잘 알고 있었으나 아기로 출생하신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 동방 박사들과 함께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생명 없는 지식이었다고 보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마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지식은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지식은 쓸데없는 쓸모없는 지식일 것이죠.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경배하러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사들이 그냥 자기를 피하여 갔다는 말을 듣고 그 지경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라 해서 유아 대학살을 행한 그런 악을 행하였고 그런 일을 행한 후에 헤롯은 죽었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주전 4년 그의 통치 마지막 때라고 보입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 보십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에서 보던 별은 동방 박사들을 앞서 인도했고 아기 있는 집 위에 머물러 섰다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보여주신 신기한 별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산모인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과 구유에서 집으로 옮겨졌던 것 같이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있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강보로 싸서 강보는 포대기죠.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구유가 뭡니까? 말 밥통 밥그릇이 구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방에서 집에서 집에 따뜻한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그래도 마구간에 제일 깨끗한 곳이 아마 구유니까 말 밥통이니까 구유에다가 아기를 출산한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거기에 놓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가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노래하는 찬송과 가사도 있고 그런 그림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2장은 증거하기를 그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관에, 사관은 여관이죠. 여관 여인 숙에 어디 거기에 묵을 만한 집이 없어서 부득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했고 거기에서 구유에 강포대기에 싸서 뉘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은 그 밤에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밤에 어린 아기로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방문한 자들이 그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아마 먼저 방문했던 것 같죠. 그 밤에 주님이 출생되신 탄생하신 그 밤에 목자들이 방문을 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의 방문,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그 후였다고 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왕의 말을 듣고 갔는데 자기들이 보았던 그 특이한 별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였고 놀랍게도 그 별은 아기 예수께서 계신 집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에 들어가 그런 표현이 있어 보입니다. 마구간이 아니고 집에,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집으로 옮겨졌던 것이라고 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방, 곧 먼 이방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환경에서 자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별에 대한 적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이한 별에 이끌리어 먼 길에, 길을 여행하였고 아기 메시아를 찾는 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께 경배하였고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들은 경건한 전통에도 불구하고 죽은 형식적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나 동방 박사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경건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먼 길을 왔는지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에 놀랄 뿐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세상에서 매우 귀한 물건입니다. 또 유향은 향료의 기본적인 원료이었고 몰약도 중요한 향료이었고 특히 시체를 보존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때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알로에죠. 침향은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아까 인용한 이사야 9장,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 호세아 3장에 있는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그와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실 이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히 왕노로 다실 자라 그런 예언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메시아, 곧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자를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교회의 주님, 교회의 우두머리,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겨야만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동방 박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는 유대 땅의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지 않으셨던 은혜를 저 먼 이방 나라의 박사들,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오늘날도 그가 원하시는 자들에게 환경을 초월하여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지만 그는 여리고의 창녀 라합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고 모압 여인 루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그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유대 땅에만 있지 아니하고 이방 세계 속에도 각 나라 속에서도 역사해서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고 여기에 동방 박사들도 그들 중 하나였다고 보입니다. 그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오늘도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는 자들이 많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라도 함께 말씀 앞에 앉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믿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가장 귀한 예물을 우리도 드려야겠구나.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황금은 세상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이고 유향과 몰약도 귀한 향품들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가장 좋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거기도 메시아 예언이라고 보이는 시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사랑의 표현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죄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가족들도 심지어 버리고 전토를 땅도 버리고 버린 자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겠죠? 없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또 가족들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그것을 버리고 전토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무슨 말씀이지 100배나 받는다니 다 버렸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주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뜻이 아닐까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런 말씀이 아닐까 다 버렸는데 포기했는데 예배당에 와보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모두가 형제 자매고 믿음의 식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형제 자매 부모 자녀와 같은 그런 귀한 사랑의 공동체 한 집안이 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아 그렇죠. 주님 믿고 따르는 길이 고난도 있는 길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지성으로 정성으로 여기에 동방 박사들처럼 먼 곳에서 여러 날을 걸려서 왔을 것 같고 와서 가장 귀한 그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자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 외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온 전폭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가족과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더 받고 핍박도 물론 겸하여 받고 그러나 내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다. 넉넉히 다 들어간다. 진짜 예수님 믿는 자들, 제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동방박사는 그런 자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곧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방의 동방박사들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이 오늘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예수님 믿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원근각제에서 모이고 또 가정에서 말씀 앞에 앉고 주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바로 믿고 살고자 하는 중심을 갖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의 집과 가족과 전토와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서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의 생이 바쳐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땅 위에 허무한 세상의 삶 속에서 헛된 것을 무가치한 가치 없는 그러한 일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우리가 살다가 생을 끝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살다가 우리의 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는데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